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서 아하시야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알을 섬겨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으로 아하시야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속국 모압이 아시아에게 반역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시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시아가 직면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열왕기하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서 아시아가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그 결과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아시아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며 그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시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속국 모압의 반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에 의하면 이때 모압의 왕은 메사였고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오다가 아합이 죽은 틈을 타서 반역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반역한 모압을 제재할 힘이 없었기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반역은 아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도로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진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의 국력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사고로 아시아가 병든 사건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시아는 크게 다쳤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합이 아람의 한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죽인 것처럼 우연이 된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주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경고를 통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경고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그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도,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되기에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둠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바로의 고집을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방치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 21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뜬구름 잡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뜬구름 잡은 신앙은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무너져버립니다. 평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성경 속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편안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역시 습관적으로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봐야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론적인 지식에 내가 머물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시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시아의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가 아시아고 아시아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의 그 문제 속에서의 아시아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타산지속으로 삼고 아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다락이든 계단이든 어디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병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유로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본 그래서 크게 아파본 분이 계십니까?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침받으면 좋고 고침받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은 우리 또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도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일국의 왕인데 최고의 병원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이나 고대병원 같은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명이라 불리울 만큼 실력 있는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았으니 병이 나았으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낫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실력 있는 명의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병원, 그 다음 명의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뭘 먹었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해서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을 찾아 나도 먹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의 아하시야입니다. 이처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이방신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건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해보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하시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알아보고자 흔히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령 두 점쟁이가 있는데 한쪽은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다른 한쪽은 나쁜 말만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만 해주는 점쟁이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점쟁이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또한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담가를 찾아가 질문하는 이유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동의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찾고자 상담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말 해줄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좋은 말 들을 수 없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말 해주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늘 안 좋은 말만 하셨다는 기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항상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간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에 좋은 말을 원하십니까? 옳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옳은 말이면서 듣기에도 좋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면서 동시에 듣기에도 좋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처럼 지난 2월 18일 주일 설교에서 언급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처럼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죄악된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가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아시아에게 보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는데 답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답변해 주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아하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자칭하는 아시아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사자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답변을 듣고 다시 아시아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바알세부를 찾아 나섰던 신하의 믿음이 왕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는 물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아시아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붙잡아 재수 없는 말을 했다고 벌을 주기 위함인지 엘리야에게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으려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명을 받은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아시아의 명을 받은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명이요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50부장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의 명령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50부장의 착각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또 그와 동행했던 50명의 군사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동일한 착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왕의 권위를 높이 여겼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과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두 번째 50부장이 첫 번째 50부장과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두 번째 50부장 또한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이 달랐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데 비해서 세 번째 50부장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떠오릅니다.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강도가 주님께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또 한 명의 강도는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고백으로 강도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와 같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에 엘리야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구해 주었습니다. 본래 우리도 아시아처럼 절뚝거리는 병자였고 강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아시아처럼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선택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지만 기회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참으로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당긴 활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발을 헛디뎌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일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곳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겨울 피정 기간에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그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에게 있던 핸디캡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입학한 뒤로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땅에 말씀의 종이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핸디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빙받은 그 교회 재직들과 면담하는 중에 그 재직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핸디캡을 들춰내는 그분의 질문 앞에서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아직까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그곳에 있는 한 30여 명의 재직들이 일제히 물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 직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1년이면 몇 차례씩 성지순례를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그것도 교회 비용으로 자주 다녀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핸디캡이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사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분을 참으로 겸손한 분으로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 주눅들게 만들었던 핸디캡도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줄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핸디캡조차도 나를 빛나게 해주는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아하시야에게 일어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심판하시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인이었습니다. 아하시야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셋째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았던 아하시야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 사람을 붙잡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지도 않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 아하시야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보다는 거스리는 말씀만 하십니다. 솔직히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상, 내가 간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주는 대상, 거슬리는 말보다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대상을 찾고 싶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절대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간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하시야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절대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고인지 은총인지 배려인지 사랑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마르티스와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휘페레테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탕자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배려임을 잊지 않고 살게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시간들이 쌓이는 만큼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총의 날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